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프리웨이 세계뉴스입니다. 중국 정부가 13일 신장 위구르 자치구 문제와 관련 미국에 대한 보복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4명이 중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크루즈 의원과 루비오 의원은 신장 지역에 대한 중국의 조치를 처벌할 법안을 지지했으며, 미국은 신장 지역 당서기장 등 중국 관리제를 제재했습니다. 화츠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행동이 중국 내정에 심각하게 간섭하고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을 위반하며 중미 관계에 손상을 입힌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본 후 추가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유엔 전문가들과 인권운동가들은 최소 100만 명의 위구르족과 다른 이슬람교도들이 신장 지역에 구금돼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지난달 중국과 이란이 경제와 안보 분야 파트너십 체결을 위한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미 뉴욕타임스 신문이 12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18쪽에 달하는 양국의 파트너십 최종안에 따르면 중국은 은행과 통신, 항구, 철도 등 여러 분야에서 입지를 크게 확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중국은 앞으로 25년간 이란산 석유를 상당히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받게 됩니다. 지난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6년 이란을 방문했을 때 처음 제안한 이 파트너십이 지난 6월 하산 로하니 대통령의 내각에서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최종안이 시행된다면 이 파트너십은 악화하고 있는 미중 관계에 새롭고 잠재적인 위험이 될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 2015년 체결된 핵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뒤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이 미국의 제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중국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란은 그동안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 중 하나였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를 받으면서 석유 수출이 급감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프랑스 제품에 대한 13억 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1일 미국의 거대 정보통신 IT 기업에 대한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산 화장품과 비누, 여성용 가방 등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조건으로 내세웠던 프랑스산 치즈와 와인은 미국 수입 업체들의 반대로 관세 대상 품목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25% 관세 부여는 180일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미국은 이 기간 동안 프랑스의 디지털세 문제를 협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랑스는 페이스북과 구글, 아마존과 같은 미국의 거대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세 부과를 주장해왔습니다. 미국 기업이 프랑스에 지사를 두고 있진 않지만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총 수익금의 약 3%를 세금으로 걷겠다는 겁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월 프랑스의 세금 조치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며 이는 국제 세금 부과 원칙에 어긋나고 영향을 받게 될 미국 기업에 부담을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난 6월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연합 9개 국가의 디지털세 제한과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프랑스와 미국 사이 무역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미국이 홍콩에 대한 제재를 추진했지만 세계 금융중심지라는 홍콩의 지위가 효과적인 제재 수단을 제약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10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 당국자와 분석가들을 인용해 홍콩의 금융시스템 위험에 대한 조처가 미국과 서방, 홍콩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중국 관리들을 겨냥한 제재와 홍콩산 제품에 대한 무역 조치가 중국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지난 9일 백악관에서 홍콩 사태를 논의한 데 이어 이번 주 초 다시 제재나 조치를 발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들은 오는 9월 치러지는 입법회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선거 참여에 61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의 투표에서 61만 3천여 명의 홍콩 시민들이 투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주최 측이 기대했던 17만 명을 크게 넘어선 수치입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화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최근 한국으로 입국하는 주한미군들 사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 사례가 늘면서 다음 달로 예정된 미한연합군사훈련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미는 코로나19 등 재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이번 연합연습 시 전작권 전환을 위한 FOC 검증 평가를 추진하기 위해서 긴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미북 협상 재개를 위해 미국이 치러야 할 대가를 높였다고 워싱턴의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영내 군사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일본에 100여 대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의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낮까지 평안남도와 황해도, 강원도 그리고 함경남도 지역에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전이 8도, 신의주가 20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최고기온은 장전 평강이 21도, 중강이 33도로 평안 북도와 자강도는 30도 안팎,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25도 아래로 무더위기를 비껴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5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예보돼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 확진자 수가 연일 기록을 경신하면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주한미군 장병 중 신종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 달로 예정된 미한연합훈련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방역당국과 주한미군 사령부에 따르면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주한미군 장병과 미국인 민간 근로자 등 16명이 도착 직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무더기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13일 미국 정부 전세기를 타고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미군 2명에 이어 지난 8일부터 4차례에 걸쳐 별도 민항기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9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11명의 미군 장병들은 모두 미국 본토에서 출발했고 현재 평택 캠프 험프리스나 오산 공군기지의 격리시설로 이송됐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 7만 명 이상을 기록하는 심각한 상황과 맞물린 현상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오는 8월 예정인 미한 연합군사훈련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통상 미한연합훈련 때 미군 수백 명이 전세기나 민간 항공기를 이용해 한국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한국은 물론 주한미군에도 자칫 신종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8월 미한연합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워게임 형태의 연합지휘소 훈련과 미국 내 증원 병력들이 한국에 들어와 참여하는 실제 기동훈련, 그리고 일부 민간인이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 등이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연합지휘소 훈련도 신종 코로나에 노출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쟁 지휘 본부니까 말 그대로 전쟁이 났을 때 폭격을 받더라도 생존할 수 있도록 지하를 파서 완전히 미로같이 해갖고 딱 밀폐 공간으로 해놨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숙식을 하게 돼 있거든요. 바깥으로 안 나오고 원래 뭐 일주일 길게는 열흘까지도 있고 그리고 최소한 연관급 이상의 장군들이 많이 가는데요. 왜 그렇다면은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미국 본토에서 연일 하루 확진자 최다 기록이 나오는 상황에서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들어오는 미군 증원 병력들은 한국 방역 당국에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한국 입국 후 신종 코로나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무조건 2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양국 군은 올 전반기 연합훈련을 신종 코로나 사태 여파로 연기하고 연합지휘소 요원 능력 향상을 위한 전투참모단 훈련과 간부 교육 등으로 대체한 바 있습니다.
We had to postpone our theater-level combined command post training event earlier this year due to the ongoing global pandemic. Those theater-level training events.
로버트 에이브럼스 미한 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은 앞서 지난 1일 미한 동맹 포럼 초청 강연에서 전반기 훈련 연기를 언급하며 전국급 연합훈련은 연합준비태세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8월 훈련만큼은 연합대비태세 점검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발언이었습니다. 한국 측의 사정은 한층 더 복잡합니다. 한국군은 이번 연합훈련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2단계 완전 운용 능력 FOC 검증평가를 위한 훈련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미한 연합 검증평가는 1단계 기본 운용 능력, 2단계 완전 운용 능력, 3단계 완전 임무 수행 능력 검증평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미한 두 나라는 앞서 지난해 8월 1단계 기본 운용 능력 평가 훈련을 실시했지만 다음 달 FOC 평가 훈련이 연기 또는 취소될 경우 한국 정부가 목표로 잡았던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힘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3차 미북 정상회담 추진을 처음 꺼낸 한국 정부로선 북한 변수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최근 담화에서 미국 측의 정상회담 언급에 대해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입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사안을 보면 적대시 정책 철폐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연합군사훈련이 당연히 가장 앞에 있는 거니까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또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FOC 훈련이 연합군사훈련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기는 또 그런 거예요.
전문가들은 미국 내 증원 병력의 한국 파견을 위한 절차와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한국 국방부는 아직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입니다.
한미는 코로나19 등 재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이번 연합연습 시 전작권 전환을 위한 FOC 검증평가를 추진하기 위해서 긴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경도 한국 국방장관과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지난 7일 긴급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개된 일정이 없던 양국 군 순회 회동으로 두 사람은 연합훈련 시행 문제 등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은 연합대비태세 점검에 중점을 둔 훈련을 원하고 있고 한국은 규모를 대폭 축소한 FOC 검증 평가에 초점을 맞춘 실내 훈련을 바라고 있어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미북 협상의 새로운 틀을 제시하면서 협상 재개를 위해 미국이 치러야 할 대가를 높였다고 워싱턴의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비핵화 협상의 출발점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10일 BOA에 북한 당국이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를 통해 미북 대화에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 즉 새로운 협상 틀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여정이 비핵화 조치에 상응한 제재 완화 해제를 논의하는 기존 미북 협상 틀 대신 미국의 적대시 정책 완화라는 중대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적시했다는 설명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미 행정부가 미북 협상을 위해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이 이번 담화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미국이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김여정이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She is strongly signaling that the price has gone up.
기존 비핵화돼 제재 해제의 미북 협상 틀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향후 미 행정부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기반으로 비핵화를 논의할 것임을 밝힌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윤 전 특별대표는 미국이 취해야 할 조치에 주한미군 전략무기 철수 등 안전보장과 외교 경제관계 정상화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북한이 본질적으로 미북 양자 간의 핵심 문제를 비핵화해서 양국 관계 개선으로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협상 목표 재설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Well, I believe the main message is that the North Koreans want the ball to be
북한이 협상 재개 조건으로 핵 보유국 인정을 요구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이 결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발언을 통해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수준이라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재일 부부장은 실제로 이번 담화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을 빼앗기보다는 미국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방안을 고안하는 것이 더 쉽고 유익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로버트 칼린 전 국무부 정보조사국 동북아 담당관은 스탠퍼드 대학교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요구를 매우 직설적으로 표현했다고 말했습니다.
What they're now saying very bluntly to us is if you want a good starting point, this is where you're going.
스탠퍼드 대 객원 연구원으로 있는 칼린 전 담당관은 미 행정부가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미북 핵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려면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지 모른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 당국이 담화를 통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미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일축하려 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북한은 최대 압박 전략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미 행정부가 대선을 앞둔 지금은 대화를 할 적기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미국의 협상 재개 제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 대선 승리를 위한 정치적 책략에 불과하며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측면에서의 협상 진전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Right now they view U.S. offers to
일부 전문가들은 김재일 부부장이 이번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친분 관계를 강조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북한이 여전히 정상 간 회담, 톱다운 방식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통한 협상의 문을 열어놓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제시한 조건을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고 북한도 미국의 중대한 조치 없이는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새롭게 제시한 협상 패러다임과 전제 조건을 미 행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면서 북한 당국도 이를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셉 윤 전 특별대표는 미 행정부가 이번처럼 북한이 제시한 전제 조건이 있는 대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행동 없이 제재 완화, 군사 조치 완화 등 선행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은 하노이 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 지속적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담화 발표의 주체도 달리하고 있는데 지난 1년여간 북한의 주요 대미 담화를 박형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후 북한 측에서 가장 먼저 나선 사람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었습니다. 최 부상은 평양 주재 외교관과 외신을 상대로 연 회견에서 미국과 협상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며 핵미사일 실험 중단 유지 여부 등을 김 위원장이 곧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미국의 강도적 입장은 사태를 분명 위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최고 지도부가 곧 자기 결심을 명백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 뒤 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미국의 기존 협상 방식을 비판하며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찾는다면 한 번 더 회담할 용의가 있다며 연말 시한을 제시했습니다. 또 더 이상 제재 해제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협상 의제 전환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자기의 요구만을 들이먹이려고 하는 미국식 대화법에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고 흥미도 없습니다.
6월 말 판문점 미북 정상회동에 이어 10월 초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에서도 진전이 없자 북한은 협상 중단을 시사하는 압박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해 10월 6일 대변인 명의의 담화에서 미국이 자신들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실제적 조치를 하기 전에는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언급한 생존권과 발전권은 체제 안전과 제재 완화 모두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또 실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협상하겠다는 것은 미국에 먼저 상응 조치에 나설 것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즉 자신들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중단과 같은 선제적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랑거리를 안겨줬는데 미국은 이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입니다. 북한은 11월과 12월 사이 이런 주장을 담은 대미 담화를 10차례 넘게 쏟아냈습니다. 특히 이 기간에는 과거 대미 협상을 담당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을 포함해 김성 유엔 대사, 리태성 미국 담당 부상 등 이른바 대미 라인과 박정천 군 총참모장 등 군 인사, 김정은 위원장의 직속 기관인 국무위원회 대변인 등이 총동원됐습니다. 이들 담화에는 한결같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위한 조속한 결단과 새로운 계산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연말 시한은 사실상 무의미하게 지나갔고 김정은 위원장은 당 중앙위 전체 회의를 통해 대미 협상 장기화와 대미 강경 노선을 예고했습니다. 미북 협상이 여전히 장기 교착 상태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새로운 담화 발표 주체들도 등장했습니다. 먼저 지난 3월 30일에는 그동안 북한 주요 매체에서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는 외무성 신임 대미 협상국장 명의의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당시 성명은 폼페오 국무장관이 국제회의에서 대북 외교 경제적 압박에 전념하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한 비난 성격이었지만 북한이 대미 협상국장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공개하면서 간접적으로 대화 의지를 나타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지난 1월 외무성 수장으로 발탁된 군 출신의 리선권 외무상도 싱가포르 정상회담 2주년인 지난달 12일 외무상 임명 이후 처음으로 대미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담화에서 다시는 아무 대가 없이 트럼프에게 치적 보따리를 안 주겠다며 북한의 전략적 목표는 미 군사 위협을 관리할 만큼 힘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담화에 대해서는 북한이 미국과의 관여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미국과 더 나은 거래를 위한 압박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올해 가장 주목되는 담화 발표 주체는 최근 연이어 개인 명의의 대남 대미 담화를 내고 있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입니다. 김 제1부부장은 지난 3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코로나 협력 의사를 담은 친서를 보낸 사실을 공개하며 지도자 간 친분보다 양국 관계 발전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에도 3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 등을 담은 담화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중국의 영내 군사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일본에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 100여 대의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호주도 최근 국방백서에서 기존보다 40% 급증한 군비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일본 방위성 통합망료관부는 10일 영공 침범 조치에 대응하는 자국 전투기의 지난달 긴급 발진 횟수가 총 59회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중국 국적의 항공기가 32회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가 26회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 해 동안 일본 영공 침범에 대응한 총 947회의 긴급 발진 횟수 중 중국 항공기 대상이 675회로 약 71%에 달했습니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군비를 증강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6.6% 늘린 1조 2680억 500만 위안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내의 미 동맹국들도 군비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 DSCA는 10일 231억 달러 규모의 F-35 전투기 105대와 관련 장비의 일본 판매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또 미 국무부는 타이완에 대해 기존 탄도미사일 요격체계 패트리어트 PAC-3의 운용기간을 30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6억 2천만 달러 규모의 무기부품 거래도 승인했습니다. 호주는 지난 1일 2020 국방전략 개정판과 군구조계획을 공개하면서 종전의 방어중심의 전략에서 억지 역할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거리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무기 구매를 확대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10년 동안 2,700억 호주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6년 호주 국방백서에 명시한 10년간 국방 투자액보다 40% 늘어난 수치입니다. 미국은 역내 핵심 동맹국들과의 방위 협력 확대를 통해 대중국 견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미국과 호주, 일본 간 장관급 회의인 3자 안보 대화 뒤 채택한 공동성명문에서 중국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남중국해, 동중국해 내 군사 위협 행위를 규탄하면서 가시적인 방위 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에스퍼 장관은 7일 취임 1주년을 맞아 10개 국방중점 목표를 제시하면서 대중국 견제 정책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동맹, 파트너와의 관계는 중국과 러시아에 비해 미국이 지닌 월등한 이점이라며 이들과의 조정된 전략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Recognizing that these like-minded nations are an unmatched advantage that China and Russia do not have. 미국은 동맹인 한국에도 대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역내 방위 역량 증진에 협력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David Helby,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 대행은 지난달 25일 한국은 수십 년 전 안보수요국에서 제공국으로 전환됐다며 한반도를 넘어선 역내 역할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한국의 경우 최근 군 현대화 목표에 따른 국방비 지출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역내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대중 위협 인식이 동일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Going to have to start to become clear or they're going to accept the activities of China. 그러면서 대중 위협은 더 이상 미국이 홀로 맞설 수 없는 공동의 위협인 만큼 한국 역시 위협을 직시하고 선택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외국의 단체나 개인의 미국 선거 개입 관련 정보를 제보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미 의회는 선거 개입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러시아와 중국, 이란 그리고 북한을 지목해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엘리엇 앵겔 위원장과 마이클 맥하울 공화당 간사가 해외 선거 개입 방지 법안을 9일 발의했습니다. 미 선거에 대한 해외 단체나 개인의 개입을 미국 당국에 제보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은 국무부가 기본권한법을 개정해 국무부가 운영하는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을 해외 선거 개입 정보 제보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고의적으로 해외 선거 개입에 관여했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 외국인을 식별 혹은 위치 확인으로 이어지게 하는 정보 제공자가 해당됩니다.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은 국무부 외교안보국이 관리하는 대테러 보상 프로그램입니다. 1984년 국제테러방지법에 따라 제정된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국제테러나 조직범죄, 마약거래 활동이나 전쟁범죄에 대한 정보 제보 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최대 2,500만 달러입니다. 법안은 이런 조치가 어떤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인진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의회는 미 국내 선거 개입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러시아, 중국, 이란과 더불어 북한을 지목해왔습니다. 지난해 말 상원정보위는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에 관한 수사 결과를 종합한 두 번째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2020년 미 대선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이런 역량을 중국과 북한, 이란과 같은 적국들이 뒤따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미국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거나 그런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중국과 이란, 북한까지 미 선거 개입 우려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미 의회에선 북한 등 적국들의 선거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상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 국가정보국장실 산하에 해외 악성영향대응센터를 설립하도록 하는 법은 지난해 말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형태로 제정됐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해외 정부의 선거 캠페인 개입을 막기 위해 온라인 정치 선정 활동에 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안들은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한국전쟁의 영웅 백선엽 장군이 별세했습니다. 한국은 물론 미국으로부터 군인으로서 많은 존경을 받아온 백 장군의 빈소에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 등 각계각층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선엽 한국군 예비역 대장이 10일 향년 10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한국 육군 등에 따르면 1920년 11월 한국 평안남도에서 태어난 고인은 1941년 일본 만주군관학교를 졸업한 뒤 만주군 소위로 군에 몸담았습니다. 1945년 8월 한국이 광복된 뒤 평양으로 돌아갔지만 김일성 주석이 북쪽에서 실권을 잡자 월남했습니다. 이듬해 한국군 국방경비대에 입대해 1사단장으로서 38선 서부에 해당하는 개성지역 방어를 맡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의 기습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한국군은 순식간에 경상북도 칠곡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났습니다. 백 장군은 당시 한국전쟁 중 가장 치열한 전투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다부동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추후 반격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 덕분에 한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할 수 있었고 본격적인 유엔군 참전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백 장군은 회고로 군과 나에서 낙동강 전선 다부동 전투 당시 지쳐있던 휘하 병력들에게 내가 선두에 서서 돌격하겠다. 내가 후퇴하면 너희들이 나를 쏴라라며 배수의 진을 쳤었다고 회상했습니다.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 성공으로 전세가 뒤집히면서 유엔군 한국군 연합군은 전선을 38선까지 단숨에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북한으로 진격하면서 수도 평양을 탈환했을 때 백장군의 1사단이 미군보다 먼저 평양에 들어갔습니다. 백장군은 회고록에서 자신이 이끈 한국군 부대가 평양에 가장 먼저 입성하던 당시를 생애 최고의 순간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1951년 중공군 춘계 공세로부터 동부전선을 사수하는 등 한국전에서의 전공을 인정받아 1953년 33살의 나이로 한국군 최초의 사성장군에 올랐습니다. 1951년 7월 미국이 북한, 중국과 휴전협상을 시작했을 때 한국군 대표로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 7월 한국전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던 백 장군은 VOA와 인터뷰에서 정전협정 체결에 많은 난관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휴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난관에 또 난관을 거쳐서 했는데 휴전협정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만 2년이 걸렸어요. 시초에는 한 열흘이면 될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전후에는 한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 한국전 휴전회담 한국 대표를 역임했고 예비역 편입 뒤 중화민국, 프랑스, 캐나다 주재 한국 대사와 교통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아울러 평생 동안 한국은 물론 미국으로부터 군인으로서 많은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역대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한국에 취임하면 백 장군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차원에서 관례적으로 전입신고를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백 장군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아산병원에는 11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가 조문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방명록에 미국을 대표해 한국군 최초의 사성장군 백선엽 장군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현재의 한미동맹틀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고 남겼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백 장군은 영웅이자 국가의 보물이라며 애도했고 유엔군 사령부는 자체 트위터를 통해 슬프게도 백 장군에게 작별을 구한다며 추모의 뜻을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전후에는 10일 백 장군은 미한동맹이 70년을 마감하는 해에 별세했으며 그의 인생과 동맹에 대한 공헌은 향후 양국의 친밀한 관계 수립에 위대한 귀감이 될 것이라고 추모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백 장군을 기리는 국민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아울러 백 장군이 한국전 당시 활약했던 경북 칠곡군 다부동과 외관지구 전적기념관에도 따로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백 장군은 일제강점기 당시 간도특설대 복무 이력으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간도특설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만주군 육군 소속 군사조직으로 독립군과 항일조직을 토벌하기 위해 창립된 부대였습니다. 이 때문에 백 장군은 2009년 친일 반민족 행위 명단에 오르기도 했고 현충원 안장 여부가 논란이 됐지만 백 장군은 생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간도특설대에 근무한 적은 있지만 독립군과 직접 전투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백 장군은 오는 15일 한국국립대전현충원 장군 제2묘역에 안장됩니다. 한국국방부는 서울현충원 장군묘역에 자리가 없어 대전현충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지만 야당과 일부 예비역 장성들은 백 장군의 공로를 인정해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12일 한국전쟁 영웅인 백선엽 장군의 타계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이날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1950년대 공산주의 침략자들을 격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은 백선엽 장군과 모든 영웅들 덕분에 오늘날 한국이 번영하는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99세를 일기로 타계한 백선엽 장군을 애도하며 그가 남긴 유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과 함께 백선엽 장군의 영문 회고록인 부산에서 판문점까지 한국군 최초 사성 장군의 전시 회고록 표지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도 앞서 10일 밤 트위터에 한국 최초 사성 장군에 올랐던 백선엽 육군 예비역 대장의 지난밤 별세 소식에 마음이 아프다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지도자이며 애국자이며 정치가였던 백 장군은 현대 미한동맹 구축을 주도했으며 조국이 없으면 나도 없다는 말도 남겼다며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백 장군이 그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낙동강 전투에서 병력 8,000명으로 2만여 명의 공세를 막아내 전세를 뒤집는 등 한국전쟁의 영웅이자 한국군 최초의 대장으로 지난 10일 만 99세의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주한미군 사령관과 유엔군 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임했던 퇴역 사성 장군 4명이 VOA를 통해서 백세를 일기로 별세한 백선엽 장군을 추모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백선엽 장군과 수십 년 동안 인연을 맺어온 전사령관들은 하나같이 백 장군을 정신적 지주라고 부르며 그가 한국의 생존과 평화적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고인을 추모하는 전 사령관들의 메시지를 들어봤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백선엽 장군과 오랫동안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온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백 장군을 누구보다도 부하를 사랑했던 지휘관으로 기억했습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에서 근무한 틸럴리 전 사령관은 백선엽 장군이 연합사령부 참모들을 이끌고 비무장지대 인근을 걸으면서 한국전쟁 당시 부하들이 배치됐던 위치를 가리키며 개별 병사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했다고 회고했습니다. 틸럴리 전사령관은 백선엽 장군의 사망은 한국과 미한 동맹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애도했습니다. 이어 백 장군을 영웅으로 지칭하면서 외교관이자 애국자였고 친구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을 지낼 당시 백 장군과 깊은 교감을 나눴다고 소개하면서 그는 자신의 스승이었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친구이자 지도자로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틸럴리 전 사령관은 백선엽 장군이 미한 안보 세미나 프로그램을 창설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그는 언제든 연합사령부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던 군인 중에 군인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국에서 복무했던 우리들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분을 잃은 데 대해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며 백선엽 장군을 아는 모든 이들은 그를 그리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에서 근무했던 버웰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백선엽 장군을 한국군의 아버지로 평가하면서 미국의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미군의 아버지이기도 했던 것과 다를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백 장군이 한국전쟁 당시 침략자인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에 대항해 혼란스럽고 극도로 불확실한 전투 작전 속에서 한국군을 거듭 승리로 이끌었던 것은 조지 워싱턴의 독립전쟁 승리와 비교할 만하다는 설명입니다. 벨 전 사령관은 백선엽 장군은 전술과 작전에 매우 능했고 두려움을 모르는 전사였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영감을 주는 전투 지도력과 영웅적인 근접 전투를 통해 병사들을 이끌고 결집했다는 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지낼 때 백 장군과 자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전쟁의 교훈을 전수했고 두 번이나 자신을 데리고 전투지역을 차로 돌면서 가르침을 줬다고 회고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퇴역한 뒤에도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백선엽 장군을 방문해 위대한 전사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가 조국의 생존과 평화적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한 데 대해 감사를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위대한 군사 지도자 중 한 사람을 잃었고 나는 진실한 친구를 잃었다고 애도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에서 복무한 제임스 썸은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백선엽 장군의 사망 소식을 듣고 매우 슬프다면서 그는 지난 70년 동안 한미동맹을 강화했고 동맹이 깨지지 않도록 만든 진정한 영웅이자 애국자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군 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을 겸직하고 있을 때 백 장군은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스승이었다며 그의 통찰력과 현명한 조언자 역할을 존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백선엽 장군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보에 전념한 매우 헌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유의 가치 그리고 희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며 오래 지속될 유산을 남겼다고 강조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에서 근무하며 백선엽 장군의 말년을 함께했던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한 동맹의 진정한 영웅 백선엽 장군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다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어 1996년 이래 백 장군을 여러 차례 만났고 그를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영광으로 생각했다며 지난 몇 년간은 백 장군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에 함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수십 년 동안 백 장군을 존경해왔다며 그의 사망은 미한 동맹의 깊은 손실이며 진정한 역사의 한 부분이 사라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백선엽 장군의 명복을 빌며 그가 전장에서 이끌었던 많은 전우들 그리고 그를 존경하며 함께 복무하다 먼저 떠난 전우들과 더불어 영원한 안식을 얻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정상회담 용인을 밝히면서 미북 3차 정상회담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를 어떻게 보는지 미북 대화가 가능할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뗀 미북 3차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이 10일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자신의 개인적 생각이라며 미북 정상회담이 올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자면 우리의 행동과 병행하여 타방의 많은 변화, 즉 불가역적인 중대 조치들이 동시에 취해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를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 재개 가능성을 아예 외면한 것으로 보긴 이르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국장은 북한의 담화가 미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의도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는 김여정 담화의 속내는 미국과의 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비건 대표가 돌아간 뒤에 바로 김여정이 북한 결의를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북한이 오히려 협상을 더 원하고 있고 그런 속내를 지금 비추고 있는 게 이번 김여정의 담화라고 저는 봅니다.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국장은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미북 정상회담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And that makes sense for not only Donald Trump but for also for Kim Jong-un. You know, the United States right now has tremendous amount of problems.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을 넉 달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에 비해 10%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핵 문제의 실마리를 푼다면 선거에도 도움이 되고 중국에게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호재라고 미국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정은 위원장은 4년째 계속되는 고강도 대북 제재에 더해 코로나 사태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외화 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평양 시민들마저 갖가지 생활난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제재를 풀고 한국으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구미가 당길 것이라고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말했습니다.
김정은, he may be quite tempted by promise of economic help from South Korea that could come with another summit.
북한이 관심을 갖는 비핵화 상응 조치와 관련해 카지아니스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와는 다른 단계적인 스몰딜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거래라는 뜻의 스몰딜은 북한과 미국이 하노이 회담에서 주장했던 방안에서 한 발씩 물러서는 겁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은 모두 큰 거래, 즉 빅딜을 밀어붙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영변 핵설 폐기를 대가로 미국이 2016년 이후 도입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5건을 모두 해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존 볼튼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영변 핵설과 비밀 핵설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생화학 무기까지 모든 대량살상 무기를 신고 검증 폐기하는 빅딜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서로 받아들이기 힘든 빅딜 대신 영변 핵설 폐기를 대가로 대북 제재를 한시적으로 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카지아니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I think we could roll back a limited amount of sanctions, certainly not as much as what the North.
또 미북 대화가 재개되면 미국이 제재 해제 외에도 대북 안전보장, 종전선언, 미북 연락사무소도 제안할 수 있다고 카지아니스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을 자주 방문하는 카지아니스 국장은 백악관이 영변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영변 핵시설에는 300여 개의 건물이 있는데 1단계로 이를 검증 폐기할 경우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는 겁니다.
The North Koreans giving up Yongbyon, which is over 300 plus buildings. It might be 30.
김여정 제1부부장은 담화에서 제재를 가해 온다고 우리가 못 사는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미국에 끌려 다니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제난이 미북 대화 재개 최대 변수라고 말합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미북 협상이 장기화될 것이며 외세와의 타협 없이 자력갱생을 통해 정면 돌파전과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와 4년째 계속되는 고강도 대북 제재는 북한의 정면 돌파 노선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1월 말 시작된 북중 국경 차단은 장마당의 생활 필수품 공급을 끊었으며 외화 보유고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의 핵심 계층인 평양 시민들도 갖가지 생활난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내세운 새로운 길 노선이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말은 정면 돌파지만 정면 돌파를 해서 정말 그들이 말하는 자력 번영, 자력 발전, 자력 부흥 뭐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현재 전문가들은 미북 대화 재개에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의 권력 상황을 오래 관찰해온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북한이 대북 적대시 정책 같은 불가역적인 중대 조치가 보장되지 않는 한 미국과의 대화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ay, unless you're willing to for Trump to openly talk about what you're willing to put on the table.
그러나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조만간 미국과의 대화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김여정 말대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응하기만 하면 비공개든 공개든 실무협상이 또 열릴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흥미로운 것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미국에 손짓을 보냈다는 겁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담화 말미에 미국 독립절 기념행사를 수록한 DVD를 개인적으로 꼭 얻으려 한다는 데 대하여 위원장 동지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낮까지 평안남도와 황해도, 강원도 그리고 함경남도 지역에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대부분이 1, 2도 정도 떨어지겠고 낮에는 평안북도와 자강도 지역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25도 안팎으로 한여름 무더위는 비켜가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평남 지역 낮까지 비 내립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18도로 시작되고 양덕은 16도, 신의주 20도입니다. 평안남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6도, 평안북도는 27도에서 28도 사이입니다. 자강도입니다. 중강 지역만 맑겠고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17도, 강계 19도, 희천 17도에서 시작되고 낮 최고 기온은 희천이 29도, 강계는 32도, 중강은 33도로 북한 지역에서 가장 높겠습니다. 황해남북도 지역입니다. 낮까지 가끔 비 내립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는 18도, 사리원은 17도, 낮 최고 기온은 해주와 사리원이 25도, 개성은 24도입니다. 강원도입니다. 구름 많거나 흐리고 장전 지역은 오전까지 가끔 비 내립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18도, 장전은 16도, 평강 15도에서 시작되고 낮 최고 기온은 장전과 평강이 21도, 원산은 23도입니다. 함경남북도 지역입니다. 함흥과 신포는 낮까지 가끔 비 내리겠고 함경북도 지역은 오후에 맑아집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17도, 장진은 11도에서 시작되고 23도까지 오릅니다. 청진의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성진 김책 16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4도입니다. 양강도입니다. 오전까지 구름 많이 끼었다가 해산과 삼지연은 차차 맑아집니다. 풍산 김영건의 아침 최저 10도, 해산 13도, 낮 최고 기온은 풍산 김영건이 24도, 해산은 30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흐리고 비 내립니다. 오후에 앞바다 쪽만 비가 그치겠고 서해는 오전까지 한때 비 내립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5에서 3m, 서해 북부 해상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VOA 아침 방송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가 13일 신장 위구르자 치고 문제와 관련 미국에 대한 보복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4명이 중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크루즈 의원과 루비오 의원은 신장 지역에 대한 중국의 조치를 처벌할 법안을 지지했으며 미국은 신장 지역 당서기장 등 중국 관리들을 제재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행동이 중국 내정에 심각하게 간섭하고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을 위반하며 중미 관계에 손상을 입힌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본 후 추가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유엔 전문가들과 인권운동가들은 최소 100만 명의 위구르족과 다른 이슬람교도들이 신장 지역에 구금돼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지난달 중국과 이란이 경제와 안보 분야 파트너십 체결을 위한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미 뉴욕타임스신문이 12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18쪽에 달하는 양국의 파트너십 최종안에 따르면 중국은 은행과 통신, 항구, 철도 등 여러 분야에서 입지를 크게 확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중국은 앞으로 25년간 이란산 석유를 상당히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받게 됩니다. 지난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6년 이란을 방문했을 때 처음 제안한 이 파트너십이 지난 6월 하산 노하니 대통령의 내각에서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최종안이 시행된다면 이 파트너십은 악화하고 있는 미중 관계에 새롭고 잠재적인 위험이 될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이 미국의 제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중국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란은 그동안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 중 하나였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를 받으면서 석유 수출이 급감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프랑스 제품에 대한 13억 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1일 미국의 거대 정보통신 IT 기업에 대한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산 화장품과 비누, 여성용 가방 등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조건으로 내세웠던 프랑스산 치즈와 와인은 미국 수입 업체들의 반대로 관세 대상 품목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25% 관세 부여는 180일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미국은 이 기간 동안 프랑스의 디지털세 문제를 협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미국이 홍콩에 대한 제재를 추진했지만 세계 금융중심지라는 홍콩의 지위가 효과적인 제재 수단을 제약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10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 당국자와 분석가들을 인용해 홍콩의 금융시스템 위험에 대한 조치가 미국과 서방, 홍콩 기업들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중국 관리들을 겨냥한 제재와 홍콩산 제품에 대한 무역 조치가 중국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지난 9일 백악관에서 홍콩 사태를 논의한 데 이어 이번 주 초 다시 제재나 조치를 발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들은 오는 9월 치러지는 입법회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선거 참여에 61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양쯔강을 따라 계속된 폭우로 141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13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중앙TV 등은 넘쳐나는 강물과 산사태가 장시성과 후베이성 등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지금까지 20만 명이 대피했고 2만 8천 채의 가옥과 건물들이 파괴됐다고 말했습니다. 재난관리당국은 433개의 하천이 경계 수위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시에 있는 중국의 최대 담수호 수위가 사상 최고치에 달한 가운데 후베이성 우한에서는 근로자들이 물에 잠긴 강변에 모래주머니를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일부 지역에 오는 17일까지 비가 계속될 것이라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